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도 기대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대했습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요즘 우리 사이에서는 힘을 가진 자들의 지나친 갑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좀 매스컴이 지나치게 문제를 부풀리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또 선하고 본받을 만한 이 갑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힘을 가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힘이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힘을 가진 자들은 항상 좀 엑스트라로 신경을 써서 겸손해야 하고 약한 자들을 늘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갑 중에서도 슈퍼갑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책 곳곳에서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배려하는 지침을 미리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을이었습니다. 뭐 절대 약자였죠. 하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갑이 됩니다. 강자가 되죠. 개구리 올챙이 때 생각을 못한다고 그렇게 되었을 때 옛날 자신들이 을이었을 때 소름받았던 때의 상처를 잊고 오히려 더 못된 이 갑질을 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진입하기 직전에 신명기 말씀 곳곳에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이 엄한 가부장 중심의 사회였던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늘 불이익을 당하던 과부와 이혼녀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지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담보의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6절 읽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담 잡음이니라. 그 당시 농경 문화에서 맷돌은 곡식을 갈아서 가루로 만드는 데 쓰는 두짝으로 된 돌이었습니다. 가정마다 소유하고 있던 생활 필수품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빵을 구울 가루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맷돌을 저당 잡히게 되면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치사하게 위에 짝만 또 뜯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야구르라고 너 그게 살 수 있나 보라고. 그러나 아무리 많은 빚을 졌어도 그것만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의 최저 생계수단은 보호해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0절, 13절도 계속해서 담보에 관한 지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10절,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11절,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일단 이 율법에서는 이스라엘 서로 동족들끼리는 무엇을 구워줄 때 이자를 받는 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보를 요구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일방적으로 쳐들어가서 빨간 딱지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담보물을 들고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집 밖에 서 있고 채무자 스스로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줄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채무자가 어떤 전당물을 가지고 나오든지 간섭하지 말고 전적으로 채무자의 뜻에 맡겨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비록 사정이 어렵게 돼서 빚을 지긴 했지만 가족들 보는 앞에서 채권자가 집안까지 막 무례하게 밟고 들어와서 함부로 아무 물건이나 들고 나감으로써 이 채무자와 가족의 마음에 치명적인 자존심을 상처줘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반드시 빚을 갚겠다는 성의나 신용의 표시로 채무자가 제시한 담보물을 가지고 올 수가 있었는데 그 담보물을 가지고 그래도 하루 해를 넘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난한 자가 제시할 수 있는 담보물이라는 게 뻔했습니다. 대개 당일에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품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루 해를 넘기면 그 가난한 자는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담보물로 이 겉옷을 많이 벗어줬는데 그 당시 겉옷이라는 게 낮에는 옷이지만 밤에는 침구로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처럼 막 이불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이랑 그 이불을 같이 쓰는 것이었는데 이게 밤이 되면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게 중도지방은 일교차가 심합니다. 낮에는 그렇게 더운데 밤에는 얼음같이 그냥 추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겉옷을 덮고 자지 않으면은 그냥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겉옷을 담보물로 받았으면 반드시 해질 때는 가서 돌려줘야 돼.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받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배려하셨어. 또 식사를 위해서 빵가루를 가는데 필요한 맷돌은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는 반드시 돌려주고 담보물 갖다 왔다 돌려주는 것도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품삯을 하는 같은 담보물도 하루 이상 잡고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또 채무자들은 이같이 배려해주는 채권자의 자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그 빚을 또 갚기 위해서 힘써야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돈 빌려다 쓰고 갚을 수 있는데도 그냥 나 몰라라 하는 못된 사람들도 있죠. 그것은 또 을의 갑질이에요. 그렇게 해서도 또 안 되죠. 그렇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는 데서 빚을 못 갚고 있으면은 채권자가 이 사람을 기다려주고 인격적으로 모욕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가 그 겉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자신의 힘든 형편을 배려해주는 채권자를 위해서 가난한 채무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상대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정직한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능력의 종에게만 기도받기를 원하는데요, 진짜 파워풀한 기도 중에 하나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해 줄 때 그게 진짜예요. 그분들이 해줄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진심으로 그렇게 축복기도 해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와요. 채무자가 노력하는데도 제대로 빚을 갚지 못할 때, 그럴 경우에라도 이 채권자가 따뜻한 배려의 마음을 잊지 않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이 빚을 지고 노력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를 축복해 줄 거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꾼들을 위한 품삯을 지불할 때 지켜야 될 지침입니다. 14절 15절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여기서 품꾼은 품삯을 받는 노동자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말하는 품삯이란 우리처럼 월급이나 또 연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하루 수당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에 가지 않으면 밥 먹을 게 없어요. 게다가 그 당시는 많은 경우 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곡식으로 또 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걸 갖고 가야 집에서 가족들이 밥을 먹는 거예요. 이 노동자는 노예가 아닌 자유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노예보다 못할 때가 많았어요. 노예는 그래도 주인이 밥을 먹여주는데 노동자들은 그날 일거리를 못 찾으면 그냥 굶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도 일용직 노동자들은 극빈자층과 또 많은 경우 외국인 이민자들로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학대하지 말라 그러셨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한일합방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지난 100여 년 동안 수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세계 곳곳으로 살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러시아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미국으로, 멕시코로 이렇게 흩어진 한국인 이민자 디아스포라가 현재 800만에 달합니다. 그들이 한꼴엔 한국구진, 코리안, 코레아노, 까레이스키들이 되었습니다. 저도 중학생 때 미국으로 이민 갔던 교포 출신입니다. 제가 이민 갔을 때만 해도 한국이 굉장히 못 살았기 때문에 이민자들은 거의 빈손으로 500불 들고 다섯 가족이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가자마자 하는 게 온 가족이 달려들어 육체노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남매랑 우리 부모님이랑 뭐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부터 미국에서 햄버거 가게, 주유소 직원, 장난감 공장, 밤 청소 이런 거 뭐 안 해본 일이 없는데 노동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고용주들이 유색인종이라고 인종차별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주기로 한 임금도 제때 안 주고 떼어먹고 그러는 고용주들도 있었는데 백인들이 그러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교포 한국 사람들도 그랬어요. 저희 가족도 실제로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다섯 가족이 장난감 그 공장 그 하청을 받아갖고 일주일에 세 번 밤에 가서 청소를 하는데 직원들 다 퇴근하고 우리 가족이 한 9시, 10시쯤 들어가서 새벽 3시까지 청소를 합니다. 제가 하룻밤에 화장실을 20개를 청소해 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40개를 다 베큐하고 깨끗하게 하고 나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1,000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6개월 하면 굉장히 좀 피곤하긴 했는데 나중에 그 중간에서 하청을 주었던 한국인 고용주가 우리 아버님한테 계약금을 돌려주면서 이제 그만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했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목사님 가정이셨군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미안하다고 사실 우리한테 이 사람이 2,500불을 줘야 되는데 1,500불만 준 거예요. 그냥 1,000불씩 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청 준 교포들 다 그런 식으로 착취해가지고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게 우리가 목사님 가정인 걸 알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갖고 자기는 도저히 못하겠다. 양심의 가치를 느꼈으면 도로다 물어주면 좋은데 그냥 그만하자고. 제가 햄버거 가게에서 일할 때도 한국인 고용주들이 그날 임금을 줘야 되는데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막 두 달씩 석 달씩 있다가 주고 나는 그렇게 막 그 돈 벌어서 또 등록금도 내야 되고 그러는데 급한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랑 나이 똑같은 그 집 애들은 다 BMW 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사업이 힘들어서 돈을 느껴주는 게 아니라 자기 할 거 다 하고 우리 노동하는 우리한테는 제일 느껴준 거예요. 제가 그런 소름을 몸으로 겪어본 사람입니다. 노동자가 불법 체류자였을 경우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도 추방될까 봐 두려워서 당국에 신고도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어서 아주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탈북한 동포들이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국내에 돌아와서 온갖 굳은 일들을 다 합니다. 제가 안산에 그 쉘터에 가서 한번 가보니까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많이 일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미국 가서 그러던 그 생각이 많이 나는 걸.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안 하는 힘든 일들을 하는데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한국인 고용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깝다고 사내보험도 안 해주고 다치면 치료도 안 해주고 빨리 추방해버리고. 우리나라가 보릿고개 넘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진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노동자들과 이방인 노동자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눈물을 헤아리시고 반드시 너에게 갚아줄 거라고 하셨어요. 이 말이 무섭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어떻게 하래? 반드시 그날 일한 품삯을 당일날 줘라. 그것이 일당이든 월급이든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미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 잘릴까봐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간절하다는 것. 부자인 고용주에게 있어서 노동자의 일당이 얼마 되지 않은 돈이니까 무심코 지불을 보류하거나 또 제가 일했던 그 햄버거 가게 주인처럼 자기 애들한테는 다 비싼 자차 따게 할 거 다 하고 나서 노동자들한테 지불하는 돈을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일꾼과 그의 가족에게 있어서는 이게 생명줄 같은 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품삯을 제때 지불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고용주에게 있어서 헌금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딴 데 하는 것보다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이 말씀이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보통 이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유는 그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니까, 추방해버리면 그만이니까, 한국말 잘 모르니까, 당해도 보복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보복할 힘이 없지만 가난한 자의 대변인인 내가 그들을 위해 보복할 것이다.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또 남의 나라 끌려와서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언제 뒤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사회법이나 세상 돈이나 권력이 그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용주 너희들은 노조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약자들을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많고 저도 기독교 실업인 모임에 가서 강의를 많이 합니다만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이 노동 윤리에 있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그분도 사업하시는 분인데 교회 크리스찬이세요. 아유, 돈 벌어서 인건비로 다 나간다는 거야. 직원도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제가 돈이 좀 남아야 교회 헌금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텐데 제가 그래서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직원도 월급 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업인으로서 고용을 창출하고 일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가정의 생계 유지를 위한 월급을 제대로 주는 것은 정말로 축복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집사님에게 주신 선교예요.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여러 집사님이 그냥 인건비만 다 지불하고 아무것도 못 남겨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일은 단순한 생계 유지 수단이 아니거든요. 한 인간의 재능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월급이 많든 적든 직장을 구한 사람과 못 구한 사람의 차이는 천지 차이에요. 수억 많은 군데 이력서를 냈지만 직장 못 구하는 그 청년의 그 안타까운 얼굴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직장은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일하고 그 결과로 그 회사가 잘 성장하고 그럴 때 그가 자긍심을 느끼고 또 그 대가로 받는 월급으로 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때 한 사람의 노동자에게 일터와 페이를 잘 제공하는 것은 이 사회에 큰 유익을 끼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 질서에도 큰 공헌을 하시는 거예요. 작은 규모라도 사업하시면서 직원들 쓰시는 성도분들 계신다면 인건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줄 거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직원들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하십시오. 사람에게 쓰는 돈이 가장 가볍게 돈 쓰는 길이에요. 대기업에서 이런 결정하시는 분들 하청업체한테 잘해주십시오. 제가 삼성그룹이나 이런 대기업 그 임원들 리더십 훈련하면서 반드시 해주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정도 기업 되면 큰 회사 되려는 꿈이 아니라 한국의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건데 하청업체들한테 잘해주세요. 이 하청업체들은 잘릴까봐 막 임금지불 늦게 해줘도 꼼짝을 못하는데 줄 수 있는 이왕 줄 돈이라면 두 달, 세 달 이렇게 미루면서 주지 마세요. 대기업은 그 돈으로 R&D하고 사업 확장하느라고 이렇게 버틸 수 있겠지만은 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엑스트라 캐시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이 안 돌아오면은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갑질이죠. 이야기해 줄 거라면 인색하게 하지 말고 지불 날짜 늦추지 마시고 또 어떤 또 크리스천 장로님은 그렇게 탁 인건비 절감한 돈으로 이렇게 막 헌금했다고 막 간증을 하세요. 호텔 백화점서는 한 푼도 못 깎으면서 시장 콩나물 장수 아주머니한테는 몇백 원 깎으려고 영적 전쟁하시는 분들 그러지 마세요. 새벽기도 하고 나가서 왜 그러세요? 택시기사 아저씨들한테 잘해주세요. 특히 교회로 오실 때는 애지간하면 거스름돈도 받지 마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집이나 회사에서 여러분 허드렛일 하시는 직원들 임금 제때제때 주시고 던져드듯이 주지 마시고 격려하면서 주시고 때에 따라 선물도 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이거는 SNS로 고발당하고 뭐 노조가 무섭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항상 가슴에 품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소름을 주는 자를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하시고 가난하고 힘없고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주는 은혜를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고 갚아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시험하십시오 하나님을. 저는 그 미국에서 아주 큰 사업을 하시는 그 교회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런다는 말 듣고 제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 회사랑 비즈니스를 하시는 하청업체 분들을 만나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매정하고 무례한 갑질을 많이 한 거예요. 돈 대금 지불해야 되는 날짜도 그냥 단가 후려쳐가지고 막 몇 개월씩 늦게 주고 너무나 그런 일들을 많이 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우리가 교회 와서 있는 모습만 보고는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겠구나. 여러분 회사에서 사업 경영하시고 커피집에서 단 한 명, 두 명 직원이라도 고용하실 때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희 교회도 보면은 제가 그래서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와 사역활동이 아주 다양하고 많습니다. 아주 역동적인 교회죠. 그래서 지난주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 녹을 받는 전도사님, 목사님, 간사님, 직원분들이 한 4, 5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일 하는 분이 없고 다 1인 2역, 3역 사역하면서 굉장히 눈코 뜰 수 없이 바쁘게들 뜹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귀한 헌금을 인건비 지출에 많이 쓰는 것이 옳은가? 저는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귀한 헌금을 그럼 어디다 많이 쓰는 것이 성경적이냐? 구약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헌금 사용 지침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과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제사장, 그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 선교사님들이겠죠. 레위인, 성막을 케어하는 레위인들, 그 요즘으로 말하면 간사 직원 사역자들이겠죠. 그들의 생계를 위해 쓰라는 것이 이게 핵심 두 축이에요. 그들이 물론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원봉사로 사역을 하지만 팀워크를 이룰 이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성이나 책임성, 지속성 문제 때문이죠. 물론 교회가 필요 없는 일들에 인력 과잉 배치하면 안 되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검토하고 관리하고 절약해야죠. 그렇지만 반드시 필요한 목회와 사역 일들을 위해서 교회는 준비된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써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우할 때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교회 녹을 받는 사역자들도 금전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교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죠. 그렇지만 사람에게 우리는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캄보디아인 사역자, 교육자 전도사님도 계신데 제가 그분 볼 때마다 참 귀합니다. 제가 미국 있을 때도 80년대도 보니까 미국 교회가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 그분들이 아직 영어도 서투르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신학교 다닐 때 장학금을 주고 그 교회 전도사로 쓰면서 케어하면서 투자하는 걸 봤어요. 그분들이 다 지금 돌아와서 한국교회 지도자들 아닙니까? 제가 그 캄보디아인 공안너 전도사님 볼 때 제가 그 생각이 많이 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저는 우리 땅에 와 있는 조선족 중에서도 세트민 형제자매 중에서도 다문화 가정 출신 교역자도 간사님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랑받고 훈련받은 이 목회자 간사 사역자들이 나가서 한국교회와 열방교회에 저는 축복의 통로로 쓰이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 사람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저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행정재정팀한테도 부탁하지만 딴 건 다 아껴도 우리 교회 와서 설교 강의하시는 외부 강사님들 대우할 때 우리 교회 관련 공사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랑 교회를 하시는 외부 업체 분들한테 너무 깎으려고 하지 말고 잘해드려라. 제가 그 교회 건축하는 어떤 지역에서 그 건설하는 분들이 교회 공사는 안 하겠다고 일을 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워낙 교회들이 단가를 후려쳐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막 공사를 하는 거예요. 아, 공사 현장에서 막 술, 담배 하지 말라 그러고 욕하지 말라고 해서 잔소리는 되게 하는데 단가는 너무나 후려치고 직원들 배려 안 하니까 교회 공사를 일을 갈면서 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아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만 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공사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랑 뭐 인쇄소나 이 모든 업체들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은 이 신명기 24장 말씀이에요. 품삯을 제때 지불하고 풍성하게 지불하고 효율적으로 하지만 돈과 함께 우리의 인격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는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방법으로 이 물질을 다루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들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은혜롭게 서가기 위해서는 물질 문제에 있어서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사랑과 풍성함으로 배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낮고 가난한 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기도 응답받고 복받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따뜻하고 풍성한 곳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도 한때 가난한 자고 이방인들이었듯이 우리 한국 민족들도 가난할 때 전 세계 곳곳에 가서 그 나라 허드렛 일을 하면서 독일에서 광부 간호원을 하면서 미국에서 막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인종차별도 많이 당하고 착취도 많이 당했는데 이제 우리가 부흥한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많은데 가난한 자들을 경제적으로 너무나 학대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시 신명기의 말씀을 돌아가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그들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약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